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교회생활을 이런 모양으로 해라, 너희가 삶 속에서 이러이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침을 주기는 합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에서 거의 한 3장, 4장까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시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바울이 인산말을 제외하고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보는 안목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종교적인 예식들, 예배에 참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신앙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일 것입니다. 그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요즘에 그 영국에서 그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의 입장에 이렇게 서서 여러 이렇게 청교도들의 저작과 그리고 어떤 신학을 이렇게 잘 이 시대에 맞게 안내해 주는 분이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여러 가지 어떤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귀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마귀고 왜 사탄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말랑말랑하고 어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혹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 개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연민이거나 나르시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외에 외부의 대상을 두고 그 외부의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외부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창조하시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는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바울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 이전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깊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섬김, 그것이 없는 교회 활동, 그것이 없는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바라봄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인 것이고, 예전에 그 동방의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마귀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변모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는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독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그 추잡하고 추악한 어떤 외향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못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계속해서 결심하고 마음먹고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마귀와 방불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진노의 자식,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나 우리는 점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길에,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바라봄의 문제에 있어서 심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현대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는 것으로 우리를 굉장히 미혹하게 하죠.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을 유혹했던 중요한 어떤 시험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대는 그 많은 수많은 광고라든지 영상 매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가치와 수고를 무시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성성을 부여합니다. 뭐 스콧 피트제럴드라든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든지 20세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미권에서 활동했던 이 문학가들을 이렇게 보면 그 근본 배경에 뭐 교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때론 청교도 출신도 있고 뭐 루터교 출신도 있고 뭐 가톨릭 출신도 있고 하지만 그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아주 풍요로운 어떤 그 물질이 이렇게 풍요로운 어떤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그 신성성을 점점 제거하는 방향으로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경향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마련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개인에게 해답을 주거나 어떤 의미를 주는 어떤 그런 것이 못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을 그려놓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 이야기, 성경의 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물질에 어떤 돈을 많이 그 획득하는 것에, 자본을 많이 거머쥐는 것에 어떤 그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아니면 그런 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 아주 작은 이야기들, 세세한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들, 아주 세세하고 소소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여 그런 어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오는 어떤 만족들, 작은 부분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어떤 의미들에 마치 그 복음에서나 깨달을 것 같은, 복음에서나 경험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큰 비중으로 그러한 어떤 작은 의미들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그 짙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제가 이제 청년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20대 혹은 10대, 30대 초중반 이런 그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앙, 특히 개신교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굉장히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내 친구들 중에 20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를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몰상식하고 무지하고 그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이야기, 인류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자신 개인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이야기가 의미가 없으면 어쨌든 사람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니까요. 무엇에 의미를 두게 될까요? 작은 것에 의미를 둡니다.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든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 부여의 수준이 어떠하느냐를 저는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이죠. 아주 작은 것, 내가 오늘 먹은 어떤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의 어떤 그 중요성보다 이 전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치됐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이고 일종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광고를 한번 보시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물론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제품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어떤 장인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에 그런 적합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적당한 어떤 금액을 지불하여 그 제품을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어떤 신성성을 광고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제품에 끊임없이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제품을 구매해야만 그 구매자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특출한 제품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구원자처럼, 메시아처럼 어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부수적인 이야기,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결국 헛되고 헛된 어떤 그러한 그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관점에서 사라져버릴 것들, 그러나 세상 안에서만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적합한 어떤 시선, 시야, 어떤 초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 때문에 그 카메라를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쓰게 됐습니다. 카메라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물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 그 배율을 줌 어떤 배율을 너무 이렇게 땡기면 사실 너무 세세한 것들이 보이죠. 또 너무 이것을 이렇게 뒤로 빼면 그 형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적합한 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학문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아주 그 세밀한 세계를 연구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의 영역들은 굉장히 그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줌을 확 당겨서 현미경으로 그 어떤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굳이 과학자분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줌을 뒤로 이렇게 쭉 빼서 이 우주를, 우주 세계 전체를 이렇게 좀 관망하고 또 헤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어떤 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이제 피부과 의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전공이 피부과 의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얼굴에 나 있는 어떤 뭐 점이나 흉터나 뽀드락지나 여드름이나 거기에만 계속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기분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만 계속 그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얘들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셔서 막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아이는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근데 선생님 그 오늘 그 뭐 예를 들어서 차고 있는 그 시계는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막 이렇게 묻는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선생님 그 귀걸이는 도대체 어디서 산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아이들의 시선이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의 그 중요성, 그 이야기가 진짜 정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에 이렇게 확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려는 이야기,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도대체 어디를 이끌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적당한 어떤 그 거리감이 없으면 자꾸 뒤로 빠져서 그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가깝게 들여다 우리의 현실을 너무 가깝게 들여다봐서 사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가깝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리 놓치기가 쉽습니다. 돋보기로 만원경으로 우리 자신을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할수록 우리의 형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떤 모공밖에 안 보이겠죠. 아니면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적당하게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세계 생활세계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제 2부, 3부에서 그 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관한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왜 주님께서 굳이 떠나셔야 되냐. 성자이신 예수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존재로적인 어떤 위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과 눈물과 어떤 땀과 우리가 똑같은 외양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계속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남아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한 시대의 한 공간에 어떤 한 제한되어 있으신 어떤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모습에 신성성을 부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정말 어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일이라면 무조건 갈릴리에 한번 다녀갔다 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 같은 어떤 그 핏줄을 지녀야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 직업이 목수가 가장 제일 좋은 직업이라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부차적인 것에 신성성을 부여할 겁니다. 가치를 부여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죠. 주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살아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이죠.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외양, 주님과 똑같은 말투, 주님과 똑같은 어떤 모습, 주님과 똑같은 취향, 주님과 똑같은 키, 주님과 똑같은 피부, 이것을 지니고 사는 획일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죄악밖에 없고 진노밖에 없고 불순종밖에 없는 이 세계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어떤 자녀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현신인, 하나님 그 자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류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모든 여건, 그 어떤 인종, 그 어떤 성별, 그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그 세상에서 주님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세계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떤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 속에, 각자의 자리 속에,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어떤 학교로, 어떤 학생으로, 어떤 기업가로, 어떤 직장인으로, 어떤 그 자리 자김을, 자리를 그 속에 우리가 자리를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생활 세계 속에서 펼쳐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예시가 되고 가장 상징적인 기관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이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굉장히 사실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모이는 일이 쉽지 않을 때, 예전과 같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런 도전조차 없었던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교회로 모이는 일에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로 살아내는 일에는 도전과 시험과 위협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위협이든 내적인 위협이든 언제나 위협은 상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 반전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이라 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이 공동체를 바라봐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 멀리서 바라보며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우리 공동체에 대해 그렇게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는 불필요하게 너무 자세히 바라보며, 아니 이런 세세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아니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며 어떤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절한 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소망하기를, 희망하기를 품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시대 속에 하나의 존재로, 귀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아는 자답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일의 전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만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체념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책임을 다하는 주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